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상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에 발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안으로 불러들으셔서 우리의 지성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거룩함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시고 감동하여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합당한 삶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구원받고 난 다운 이후에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회 안에 구원파 이단이 득세하는 모습,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가 득세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도덕윤리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신명기의 내용은 보편적인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식과는 상당한 거리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 규정 중에 상당한 분량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면제는 규례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밟아야 되는 사법 절차라든지 왕과 선지자 제도라든지 도피성 규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혼법이라든지 각종 규례들이, 율법 규정들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9장 1절부터 22장 9절까지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규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상속받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냥 삶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신앙생활의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를 오래 하고 찬송을 뜨겁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성숙의 기준은 순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범하는 중대한 실수는 신앙생활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로 국한시키고 일반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의식의 영역 안에서, 예배 영역 안에서 얼마나 힘을 섬겨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라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강도만큼, 아니 이상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속받은 신자답게 율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땅의 경계표에 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상속을 받게 되고 땅을 상속받은 그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구분짓는 그런 표시로 경계표, 예전에는 지계석이라고 말했는데 그 돌을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 지파 땅이요, 우리 가문 땅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준가 하면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풍습, 이런 삶의 방식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사회 안에서는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도리도 때로 지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라야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했던 이스라엘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더 좀 넓히고 싶어서 경계표를 좀 더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라는 욥기 24장 2절 말씀이나, 그리고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이 일에 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섰다라고 말하는 호세아 5장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땅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다루는 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가지고 이웃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기를 쳐서 자신의 재산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때로는 매매 계약서까지 거짓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조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도 나타납니까? 요즘에 저희 동네 뒤쪽에 보니까 텃밭을 일구었던데요. 텃밭을 일굴 때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지요? 돌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몰면 좋겠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밭으로 내몬다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심사들이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캐캐묵은 율법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 1계명을 오늘 10시에 공부했는데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10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다 부정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 명령만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경계표를 옮기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매우 작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규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땅을 좀 침입한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수단이잖아요. 따라서 생존의 수단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야요 그 사람에게 아주 어리고 힘들게 만든다는 의미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따라서 그 땅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긴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무효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신 그 분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정도 또 이 지파에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분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정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했고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저주를 선언하는 12가지 중에 하나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아멘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죄가 사람들에게 아주 잦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죄가 얼마나 저주받을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말씀에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런 지계석 경계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토지 분쟁만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이웃의 삶의 영역인 땅이나 혹은 집과 같은 물리적인 삶의 영역만이 아니고 이웃 사람의 권리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상호 존중하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켜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끄시든지 아니면 소리를 매우 낮춰서 그분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MP3 플레이어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유행가를 막 크게 틀어놓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죠?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본인의 리시버를 꽂고 듣든지 아니면 그런 정도의 큰 소리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신자로서의 특권, 그 다음에 직분, 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독특한 어떤 삶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캐릭터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같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사람이 이렇게 유별나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삶의 캐릭터 혹은 은사와 직분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상호 직분과 은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 해내어도 상호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소리 들을 수 없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낼 때 덕스러운 결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일을 잘해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직분자라면 그 직분의 내용에 걸맞게 그리고 다른 부서 일이면 다른 부서에 대해서 서로 협조도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될 또 하나의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증언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17장 6절 이하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죄에 해당될 정도의 중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의 범죄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라야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규정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민수에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19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범죄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 말은 인간이 그만큼 거짓된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말한다면 취소하거나 신문하거나 혹은 대질 신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지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난 존재들이요. 그 다음에 잘못을 행해놓고도 발뺌하는 존재요. 그 다음에 발뺌을 못하게 되어지면 자기 합리화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그냥 허리 굽신굽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의 실상을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독하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증인의 증거를 듣고 그 사람의 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 형벌을 그에게 부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증인의 증거 자체도 못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 증인을 내세워서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숨은 거짓과 잘못이 가득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예가 어디 나타나지요? 열왕기서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잘 나타나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보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했으나 나봇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조상으로도 상속받은 땅을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몸져 누웠어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보니까 대장부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비책을 알려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힘을 얻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방치대로 처리하라 그랬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언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죽음 사건에도 나타났지요.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 이렇게 세우리라는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리적 성전을 헐어버리면 세울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고 그런데 서로 입이 말이 맞지 않았다고 막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거짓 증인이 위증이 어떤 결론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위증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위증하는 자라는 이 말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위증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폭력의 증인이에요. 폭력의 증인. 그냥 거짓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왜 폭력의 증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강포를 행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빼앗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을 몰고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폭력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증언은 일종의 폭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잠언 25장 18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해서 이 거짓 증인이 그 사람을 치는 화살, 방망이,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을 배신할 목적으로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배신할 목적으로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배신은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배교 행위와 관련되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왜 그 단어를 여기에다가 써놨느냐 하면 거짓 증인은 여호와를 떠나는 배신과 동일한 차원의 성격의 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 증언이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확대되지요. 그러면서 공판 중심주의 혹은 뭐 법정 증거주의 이런 말이 대두되면서 증거가 없이는 어떤 죄가 성립되지 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언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가 통계도 이미 봤지만 거짓 증언, 위증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국민 소득이 많아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비 형태를 보세요. 과소비가 얼마나 많은지요. 옷, 음식, 전자기계, 그 다음에 교육, 자재, 그릇, 살림 도구 남아 돌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바로 그것, 그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거짓 증인을 엄히 다루는 말씀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증인의 죄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시비를 가려댈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비 문제로 서로 다투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 재판장과 재상 앞에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나아가라는 말은 작게 써놨죠. 좋은 성경은 작게 써져 있습니다. 의역을 한 거고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요. 사실 시비를 가려들 문제가 발생하면 쌍방이 재판장과 재상 앞에 나가라고 말해도 문장의 흐름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재판장과 재상이 여호와의 대리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한 재판의 정당성과 정직성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재판장과 재상이 내린 판결은 단순히 사람이 내린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판결로서 사람들에게 존중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인이지 않습니까? 교인이면 어떤 권리가 있는가 하면 교회 문제를 가지고 노회에 송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회를 통해서나 치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노회에다가 제소장을 내어서 교회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노회나 총회나 혹은 당회에 어떤 문제를 송사할 때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 앞에 나아간다라고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갖지 못하면 모든 재판 활동들, 재판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한 활동들은 어떤 일이 되고 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는 그 수준 이상의 어떤 결과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이나 송사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들먹거려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해서 주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재상과 재판관이 그 사실 여부를 잘 살펴서 만약에 한 사람의 증인이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그 방식이 거짓 증인이 형제를 해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똑같이 따라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단순히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만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범죄를 행하려고 했던 의도와 동기까지 살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아주 작은 어떤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그 작은 거짓말을 한 동기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착취하기 위함이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이 그 일을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의 그 죄를 그런 방식으로 체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타난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19절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씀이나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이나 우선적으로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상식적인 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실제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냥 덮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각하게 헌금을 개수했던 사람들이 몇 억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사실은 깊은 상황만 아는 그런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통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그거를 까발리면 교회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갑시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만 따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려고 했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살펴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거짓 증인의 거짓 증언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라고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재산을 때로는 폭력으로 갈취하는 죄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신하는 그런 죄와 같은 동일한 성격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증언한 일이 발생하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는 가정, 관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진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증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험 안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은 너무 적고 우리가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사실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처럼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 현실과는 다른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거짓 증언의 죄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라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하면 용서로 바로 가버려요. 죄 지으면 용서해줘야 된다. 바로 용서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로 바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물론 용서는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용서로 바로 가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상하는 보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 나타나지요? 창세기 9장에 나타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피를 흘린 경우에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잘못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벌에 대해서 보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도덕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이나 공동체, 사회는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경은 자녀를 다스릴 때 징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언제 제 자식을 미워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실제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자식이 잘못한 경우 부모는 책망을 통해서라도 자식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오늘날 어떤 여론이 비등합니까? 사형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지요. 사형을 시켜봤지만 그러나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통계학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형 제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표를 던집니다. 자, 물론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 사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 사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기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타이르고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매를 대고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해도 계속 범죄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해도 소용없더라라고 말하죠.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사랑과 설득으로 그러면 사람을 돌아보면 다 사람이 변화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냐오냐 받아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벌을 내려도 징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유를 근거로 해서 처벌의 효용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질책하고 회초리로 다스려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 제도로 엄히 그 죄를 다스린다고 해도 형벌 받는 사람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성의 이 부패성이 뿌리 깊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매를 대어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매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실한 징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비교적 아이들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두 번 이상 말해본 경험이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거의 한 번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첫째 찬우가 4학년인가쯤 되었을 때 거짓말을 했다가 저한테 4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40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가 하면 죽지 않고 잘 살아있죠. 물론 제가 그때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여러 번 경고했는데 확연한 거짓말을 해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덕을 봅니다. 재수할 때 말이죠. 형들하고 술을 한잔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보기를 했습니까? 본인이 술을 먹었다고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 안 하면 저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형들하고 사실 술을 몇 잔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본인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묻지 않아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묻지 않았으니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수준 낮은 윤리죠. 이런 양육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제가 볼 때 도덕윤리의식이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말다툼 조금만 하면 왜 싸우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순위 상당히 높죠. 그죠? 물론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징계와 처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할 때만큼은 지옥에라도 뛰어들면 뛰어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과연 징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징계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예단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냥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상하는 징계를 분명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설득이 인간의 부패성을 제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책망과 징계도 물론 인간의 부패성을 제거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에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수단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단적 차원에서 보면 사랑과 설득이나 혹은 징계와 책망이 제한적인 면에서만 효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다 사람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범죄하면 반드시 그 숨은 동기와 의도를 살펴 책망하라고 말씀하지요?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17장 12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제대로 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징계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증거지 징계 효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변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각종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일벌 100개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눈이 궁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말씀해서 결국 이 말씀은 먼저 죄의 무게에 상하는 만큼 징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교회가 어떤 징계를 부과할 때 그 죄에 상하는 만큼 징벌을 부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했죠. 그때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이 이 가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요리를 대접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봉하는 방식이에요. 다윗이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다윗의 아내가 그처럼 백주에 강탈을 당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도록 그래야 압살롬이 그 흉악한 죄를 범했던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범죄에 상하는 처벌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께서 보복법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죄에 비례해서 그 보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죄보다 더 무겁거나 더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리 자체를 부정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범죄에 비례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죄를 정당하게 보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처사지 절대로 침해하는 처사가 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올바른 행동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것이며 또 그런 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 같지 않으면요 징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 말대로 내비도 내버려 두면 돼요. 막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자유와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불러가지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죄에 무게 상하게 처벌해 줘야 된다라는 이 원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자제의 원리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제의 원리. 왜 그렇지요? 우리는 라멕의 성품을 닮았거든요. 여러분들 라멕 아시죠? 아다와 실라여 노래하면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 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때로 북한에서 성명서 발표할 때 들어보셨죠? 무슨 뭐 팀스피릿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 뭐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 하면서 아주 비상하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보복 심리가 살아있어요. 이런 면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이 말씀은 그에 상하는 벌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리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이 무자비한 보복 심리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수 허가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갚아주라 했으니 내가 똑같이 너한테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수 시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차원에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물론 이제 제가 그 이 내용을 또 함께 설명을 못하죠. 죄사함의 은혜를 물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설교 한 시간에 또 이 내용까지 다 말하면 뭐 두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제일 먼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용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는 이 공의의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의 시행 원칙이 준행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땅히 보상해야 되지만 마땅히 보복해야 되고 마땅히 징벌해야 되지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뚜렷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낮추면서 그 큰 죄 아니니까 내가 봐줄게 이런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굳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십자가형으로 적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 그 로마 시대에 태어나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함, 죄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극렬한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깨어진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 다치겠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서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와는 다르게 아주 죄에 대해서 매섭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안다는 말은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루심을 받아본 사람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건지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낮아진 상태로 죄사면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래야 죄사함의 감격 가운데서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의 삶을 더욱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신자답게 살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에 근거해서 때로 매섭게 보응하시는데 그 과정을 핑계대지 마시고 잘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가 그래도 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처럼 40대 맞은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묻지 않아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다 그냥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내 정서 안에서 항상 누리고 그것을 영적 체력으로 삼아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복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죄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을 가는 것은 결코 가혹하거나 내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궁극적 용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실이 징계하는, 또 근실이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